VOA 세계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빗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17일 출국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오늘 16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기술과 방위 분야에 대한 3국 공동 구상을 발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서로의 방위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안보 협정이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역내 문제들에 대한 상호 이해에 합의하고 위기 상황에서 소통하기 위한 3자 간 한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자진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15일 보도에서 조사 과정에서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어 북한으로 건너오기로 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킹 이병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면서 북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조사관들은 킹 이병이 북한이나 제3국에 머물 의도로 의도적이며 불법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킹 이병의 월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방부는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서면 질의에 그러한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의 안전한 귀환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용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 월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다뉴브 항구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올레 카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오늘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어제 15일 밤 러시아의 두 차례에 걸친 드론 공격으로 다뉴브항에 있는 곡물 저장고와 창고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르 주지사는 러시아의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용 드론으로 어젯밤 두 차례 오데사 지역을 공격했다며 주요 목표물은 이 지역 남부의 항구와 곡물 기관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특히 다뉴브강 항구에 위치한 레니 항구를 겨냥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항구 두 곳이 있는 다뉴브강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오늘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주 우로자인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어제 15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폴란드는 약 2,000명의 군인과 전차 200대, 전투기 100대 등이 참가한 이날 열병식에서 F-16과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산 FA-50 전투기, K-9 폭격기 등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열병식 개회사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면서 폴란드의 동부 국경 보호는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가오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한일 사이 별도의 협의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5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의 관여가 더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일본과 한국이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core alli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지역,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은 선의를 위한 힘의 배가라며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이 우리의 공동가치를 진전시키고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과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회와 번영도 더욱 확대하게 만든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지역과 세계가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핵 도발로 인해 시험받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summit comes in a moment when our region and the world are being tested by geopolitical competition.
그러면서 우리의 강화된 관여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주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담이 3국 정상 간 첫 단독 정상회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President Biden is hosting this historic meeting. The first time foreign leaders have visited Camp David since 2015.
이어 3국 정상은 물리적인 안보 및 경제 안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금융과 글로벌 보건, 핵심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Over the years, we have moved from addressing difficult and sensitive issues of history.
또한 우리는 수년에 걸쳐 어렵고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점점 더 야심차고 긍정적인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처럼 성장하는 파트너십은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북한 문제가 얼마나 논의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자신이 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약 8년 전과 비교할 때 3국 간 협력은 한일 역사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것과 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것으로 발전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물론 북한의 끝없는 도발적 행동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겠지만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에도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 비전은 앞서 말한 대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고 안전하게 연결된 인도 태평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s evolved over the last now 8 years or so going back.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정상 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 문제뿐 아니라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신흥 기술 활용, 인적 교류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의제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양자동맹과 3국이 함께하는 일의 핵심은 안보라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이번 정상회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건 3국 협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다양한 직급과 정부 고위급의 정례회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So on the trilateral cooperation, I think what you can expect to see coming out of this summit is collaboration on a trilateral.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이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하고 국제 표준, 특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왔고 과학에 기반하고 투명한 과정을 수행해왔다며 이는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갖고 미한일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영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은 현재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미국, 한국 간 3자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일 정상회의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의를 도발적이거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조치나 시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o view this summit as a provocative or any kind of step or effort to incite tensions.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의 상호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한국,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의 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움직임에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텔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과 상품이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고 각국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곳에서도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한 중국과 관련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일관되어 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Our approach to the PRC has been consistent from the beginning.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갈등이나 대립,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든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각국의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의 미국과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와 인도태평양에서 공유된 비전이 어떤 모습일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나라가 각자의 양자 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분명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 간 핵협의 그룹의 3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나올 결과물이나 발표에 대해 정상들이 말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을 자극해 잦은 월북항 킹 이병의 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설적인 질문에 대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Is a little bit of a hypothetical. I'm just not going to speculate on that.
또한 킹 이병의 상황에 대해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도발적 행동을 비롯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활동은 이러한 3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와 미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말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이 누구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Concerned about the PRC's continued alignment with Russia.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군수품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런 종류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정보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북러 간 안보협력이나 무기 거래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군사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며 역내 안정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더불어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와 영내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공약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So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we've been very clear in our defense.
이어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며 대신 파트너와 협력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고 싱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11일과 12일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뒤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러 협력이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는 물론 북한이나 그 어떤 국가가 러시아에 제공하는 모든 원조는 부당하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any aid that North Korea or any country gives to Russia is continuing an unjust and unprovoked.
이어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분명히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밝혔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이 단념하길 원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장관은 15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이 제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공조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세부적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공통되고 일치된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3국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최우선 고려 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15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영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한일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다소 다른 접근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ll be more specific and they'll be somewhat differentiated on Russia and China.
미국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무역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아 대응셈법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수준의 방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S. want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against.
다만 이러한 계획은 향후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는 추가적 조치가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이와 관련해 완벽한 조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있을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과 북한 간 갈등 시 한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한일 3국 협력을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일명 동아시아판 나토 출범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미국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미한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나 합의를 구축하는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 중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도 중국 문제에 대한 3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관계에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 미중 경쟁의 중심에서 쉽게 미국에 동조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대중 경제관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을 해당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동맹국과 협의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과 경제 문제, 중국과 관련해 부과된 일부 법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will look for a little clarity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with the United States.
아울러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번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세 나라 모두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하는 데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all three countries will have different responses to China.
그러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정도의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타이완 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일 간 세부적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세 나라가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는 큰 틀에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고 있지만 한일 간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양국 국민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특히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련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regards to contaminated water with Fukushima, there may be some mention of that. I wasn't thinking.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다소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한일 사이 별도 협의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한 서면 인터뷰와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일 양국이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 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서면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한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 관련 3국 간 협의엔 열려있지만 NCG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NCG에 일본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NCG는 NCG대로 한미 협의체는 그대로 굴러가고 한미일이 별도로 확장 억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열려있다.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외교장관의 화상협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5일 화상협의를 갖고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영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의가 내놓을 결과 문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미일이 수시로 만났지만 단일 목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만나는 건 역사상 최초고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적 장소의 의미로 봤을 때 한미일 만남뿐만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조율하는 사전 협의로 보여져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국방부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상황,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원칙을 전했고 아울러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전술 전략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가자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강 국방상은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협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당연히 중국이 핵심 동맹국이긴 한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 더 중국보다 앞서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쇼이구가 온 것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게 좀 긴장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국방상은 또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패 인정과 군사적 대결 노선 철폐 전에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함으로써 대서양과 아태 지역의 안보 문제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를 세계 군사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도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 군대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라며 각국 군대와 안보협력 플랫폼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글로벌 안보 수호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한반도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을 했고 이달 초엔 양국 함대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주변국 등의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오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이 제도화, 구조화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러도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항상 경계해오던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주도해서 지역에서 어떤 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연대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의 나토와 또 연계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들 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위 전 대사는 강 국방상의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연설 가운데 북러 간 전술 전략적 교류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 무기 거래는 물론 군사정보 교류, 나아가 연합군사연습까지도 고려한 발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의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그러한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의 안전한 귀환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용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킹 이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 날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 사건과 관련 북한과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 전쟁터에서 보급품 상자에 그린 그림이 70년 만에 한국에서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살을 훨씬 넘긴 참전 용사는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병사 로저 스트링햄 씨가 1951년과 1952년 전쟁터에서 그린 그림 60여 점이 한국에서 전시됩니다. 오는 17일부터 낯선 친구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는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는 급박한 상황, 눈 쌓인 전장을 전우와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과 함께 한국의 자연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걸릴 예정입니다. 올해 93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로저 스트링햄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장에서 틈틈이 그린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에서 전시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미국 캘리포니아 미술대학에 재학하며 화가를 꿈꾸던 중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트링햄 씨는 화가였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 스케치가 60점을 훌쩍 넘겼고 이를 부모님이 고의 간직했다고 스트링햄 씨는 회고했습니다.
The drawings were done on a writing pad. That I got in a PX.
스트링햄 씨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그림 그리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보급품 상자 위에 연필로 그린 그림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링햄 씨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물리학을 공부해 핵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한국도 방문했고 그 발전상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국의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Well, as I said, Korea has had a very tragic history. And that tragedy.
스트링햄 씨 이번 특별전은 미국 민간단체 한국전쟁유협재단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한국전쟁유협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14일 VOA에 작년에 우연히 스트링햄 씨로부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스트링햄 씨 얘기를 듣고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기념관을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그림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생각 끝에 전쟁기념관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그 그림을 손수 받아서 직접 손으로 들고 가서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했고 특별 전시회는 한국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특별 전시회를 기획하고 이제 17일 날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한 이사장은 한국전 참전 당시 전방 지역을 순찰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스트링햄 씨가 치열한 전투 모습뿐 아니라 전우회와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금화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림에 아름답게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우주군의 사상 첫 미한 연합훈련 참가는 북한 미사일 대응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의 정상화가 앞으로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실시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연합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이 치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4일 VOA에 지난 2년간 미한 양국군이 2018년부터 있었던 훈련 연기 및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연합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은 연합준비태세의 훈련에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식 포병과 보병, 기갑부대를 비롯해 사이버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북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과 작전, 전략적 수준에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13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을지 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훈련은 안보 환경 내에서 다양한 위협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연합 방어태세와 동맹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엄격한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은 한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오랜 군사 파트너십과 헌신 및 지속적인 우정을 강조한다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서 미한 동맹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기동 훈련과 가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되며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부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각각 실시됩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연합통합화력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을 비롯해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이동훈련을 실시합니다. 과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지난해부터 을지 프리덤실드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취소되거나 축소돼 실시됐던 미한 연합훈련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대규모 훈련으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주한미군과 한국,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우주군도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미 우주군의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 참가에 대해 타행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와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영역, 인재전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우주군의 첫 훈련 참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화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군과 한국군 내에서도 관련 대응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미 우주군 창설과 연합훈련 참여는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The U.S. is trying to recognize, you know, Kim Jong-un has hoped for a long time.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위치를 숨기는 등 미국의 타격수단에 대한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면서 미국 우주군이 하는 일은 그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군의 연합훈련 참여는 북한의 중대한 미사일 도발이나 제한적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과 한국이 관련 분야에서 좀 더 강력하고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 본토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데 주목하며 과거 훈련에서 미 공군이 담당했던 역할을 우주군이 맡으면서 지휘 통제와 통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을지 프리덤 실드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정상화가 향후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실시 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Korea has really a very limited number of airfields and ports.
현실적으로 제한된 수의 비행장과 항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본의 군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미한 연합훈련 실시를 통해 마련해온 준비태세를 실전에 적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질수록 일본까지 참여한 3국 형태의 훈련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전략과 물자, 이동, 병력 수용 능력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경 문을 닫은 지 3년 7개월 만에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버스 행렬이 오간 것으로 포착됐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5분께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출발해 압록강 철교 건너 신의주에 도착한 버스 두 대가 11시 20분께 단둥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북 소식통들은 이들 버스가 카자흐스탄에서 19에서 26일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ITF 세계선수권대회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북중 무역 통계가 한국의 추산치와 약 5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 송유관이 여전히 가동 중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2022년 북중 무역 총액을 15억 3천만 달러로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해관총서가 공식 발표한 작년 북중 무역액 10억 5천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많은 것입니다. 두 기관 사이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건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 포함 여부 때문입니다. 해관총서는 북한에 공급한 유류, 특히 원유 수출분을 사실상 0으로 표시했지만 코트라는 이를 약 5억 달러로 추산해 두 나라 무역액에 합쳤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류 등을 포함한 HS코드 27류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입 실적을 집계할 때 원유 부분이 중국 해관총서에 반영돼 있지 않아 매년 제공 예상량 약 50여만 톤을 반영해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원유 수출분이 0으로 표시돼 있지만 북한 내 원유 소비 정황이 지속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전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이 자체 무역 자료에 북한에 제공한 원유와 기타 유류량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코트라가 자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 추정치를 합산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은 이후 대북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 자료에 기록했지만 돌연 2014년부터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원유는 연간 약 50만 톤 수준, 코트라의 예상치도 이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세관 기록상으론 두 나라 사이에 원유 거래가 전혀 없지만 여전히 원유가 송유관을 타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는 단둥 외곽에 위치한 바산 유류 저장소를 출발점으로 하는 송유관을 통해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봉화화학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봉화화학공장에서 휘발유 등 연료용 유류로 정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OA가 구글어스를 통해 지난해 12월 봉화화학공장 일대를 촬영한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장 내 주요 굴뚝 두 곳에서 연기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원유가 휘발유 등으로 정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바산을 출발한 원유는 압록강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중국의 가압시설을 거치는데 이곳 가압시설 내 건물에서도 연기가 포착됐습니다. 또 이 일대에는 도로를 포함해 곳곳에 눈이 쌓여 있지만 유독 가압시설 내 공터에는 눈이 치워진 모습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송유관 가압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공식 무역 자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자체는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을 52만 5천 톤, 약 4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가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면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북 원유 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얼마만큼 또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입해 자체 무역 자료를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누락은 국제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hina in effect acknowledges that they ship the crude oil. They just do not put it in their customs data, which they.
브라운 교수는 중국은 사실상 원유를 북한에 보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그들은 세관 자료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세 규정에 따라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매번 기재하던 항목을 2014년도에 왜 멈췄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중국에 물어볼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핵실험을 일삼는 정신나간 정부에 원유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자국민이 알지 않길 바랐을 수 있다며 중국의 원유 공급분 기재 누락 요인을 해석했습니다.
I'm suspicious that they don't want Chinese people to know that they give North Korea crude oil. They don't want their own.
그러면서 미 국무부를 비롯한 누군가가 중국 정부의 기록 누락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인은 미국 국무부와 중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특히 3국 정상 간의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미한, 한일 등 양자 간 회담을 통해 상호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hosting this trilateral discussion. This is an important trilateral relationship.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을 비롯해 올해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선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 보장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군사협력 확대를 모색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선 이런 노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4일 BOA와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최우선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be top of the list.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ny surprise.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일 3국은 북한 위협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술적, 정치적 억지력을 거론했습니다. 미한일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3국이 군사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미 천명됐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 실시 방안 등을 이번 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헤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큰 위협 중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미사일들은 한국과 일본,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위협하는 만큼 3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군대는 거의 동일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미사일 요격 훈련은 기술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할 경우 탐지뿐 아니라 추적 및 교전 측면에서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3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를 비롯해 경제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governments can cooperate in any host of areas, whether it's again missile defense.
아울러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 문제도 중요한 의제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러시아 합동훈련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등을 침범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북한 정권의 유일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최근 BOA에 미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 강화를 바라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국 단독 정상회의 정례와 3국 해군 공군 훈련 확대, 미사일 방어 정보와 첩보 공유 강화 등 미국의 제안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표면적인 초점이 북한 위협에 맞춰져 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 한라인 개설과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램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를 인용해 3국 회담을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이 달라져도 3국 협력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모두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3국 협력을 덜 중요시하는 지도자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successor in any of these capitals that could have less affinity.
따라서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3국 모두의 국익이라는 인식 아래 이런 과정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싱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이 역사적 중요성을 더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과 같은 역사적 문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앞서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선 포괄적인 것과 일반 공동성명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8월 16일 로큰롤의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처음 보도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여러 가지 약물이 체내에서 검출됐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해 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1월 8일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버넌 프레슬리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글래디스 프레슬리는 엘비스를 무척 아꼈고 목화밭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엘비스는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은 음악이 나중에 커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생애 첫 빌보드 싱글인 하트 브레이크 호텔을 시작으로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모두 18곡이나 남겼고 31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우상 엘비스 프레슬리는 멤피스 그레이슬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에 안장돼 있습니다. I'll be so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there in the gloom. We'll be so we'll be so lonely. 1945년 8월 16일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야구. 그 중에서도 최대 흥미거리는 프로 구단들로 구성된 야구 조직, 메이저 리그 경기입니다. 미국 프로 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홈런 왕 베이브 루스는 오랫동안 뉴욕 양키스 팀에서 활약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런을 무려 700개가 넘게 쳤습니다. 홈런이란 것은 타자가 친 공이 경기장을 넘어 관중석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경기장 건물 밖으로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팔의 힘, 속도,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홈런입니다. 베이브 루스가 선수로 뛴 것은 1935년 40살 때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브 루스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정된 5명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야구 감독이 되길 바랬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3살인 1948년 8월 16일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